VOA 세계뉴스입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대화, 소통을 통해 관리해 나가기로 17일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차관과 농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공동 주재한 제8차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문제 양자협의회 뒤 각각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양국 간의 남중국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교를 통해 침착하게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남중국해 내 세컨드 토머스 함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상호 약속을 서로에게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은 양국 관계의 전부가 아님을 양측이 재확인했다면서 소통과 대화의 유지가 해양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라고 양국 관리들은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상호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 해양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와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최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시리아 내 마약 밀매업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르단의 공습으로 적어도 9명이 사망했다고 한 인권단체가 18일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감시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날 요르단 군용기들이 시리아 남동부 수아이다주 외곽마을에 주택가와 창고를 목표로 공습을 감행했다며 여아 2명 등 적어도 9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은 최근 몇 년 사이 시리아와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으며 시리아로부터의 마약과 무기 밀매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라미 압델라만 시리아 인권관측소 소장은 요르단군이 마약 밀매와의 싸움을 구실로 민가에 치명적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공습 목표였던 두 명의 인물이 마약 밀매업자인지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밀매를 통해 외부로 유통되는 마약 중 하나는 중추신경각성제인 암페타민과 유사한 캡타곤으로 최근 걸프 지역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요르단이 주요 유통의 중간 경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오늘 이란 내 접경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파키스탄 정부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은 고도로 조율되고 구체적으로 표적화된 일련의 정밀 타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공군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공습이 임박한 대규모 테러 활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습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고 옹호하겠다는 확고한 결의의 표시라면서 파키스탄은 이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파키스탄의 이 공습으로 이란 남동부 사라반시 인근에서 남성 2명과 여성 3명, 어린이 4명이 폭발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앞서 이란이 16일 파키스탄 영토 내 반이란 무장단체 자이시 알 아들 주요기지 두 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데 이어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접경지에서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이 같은 공격들은 상대국 영토 내 분리주의 무장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무장세력들이 상대방 영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한다고 상호 비난 전을펴왔지만 양국군이 직접 개입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교부는 자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 대리를 초치해 이번 공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모스크바와 인접 브랜스크 지역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 방공군이 포돌스크 지역에서 모스크바로 날아오는 드론 한 기의 공격을 막아냈다며 요격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보고마즈 브랜스크 주지사도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군이 토치카 유 전술미사일 체계를 사용해 수라즈스키 지역 내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방공체계가 이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북한 지도부에 외교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한일 북핵수석 대표들이 대면 협의를 갖고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과 도발,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의 오픈도어스가 2024 세계 기독교 보고서에서 북한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구름 많고 함경도는 흐리고 함경남도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주고받으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해선 안정을 위협하지 말고 외교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선희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방북을 논의하는 등 북러 협력이 강화되는 데 대해 우리는 그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봤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ve seen in addition to that, we've seen Russia providing weapons to North Korea, and we've seen North Korea providing weapons to Russia.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봤다며 그 중에는 러시아가 직접 지지했던 결의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에게 앞서 진행된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보고했다며 16일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이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 외무상이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문제를 협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So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statements and to
밀러 대변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등으로 지칭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과 발언을 자제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고체 연료 추진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에 관한한 우리는 북한의 그런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내 동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destabilizing activity, we'll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such activity.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 조짐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이전에 밝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계속 확산되는 것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한일 북핵수석 대표들이 북한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과 도발 그리고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 북한 간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강경 발언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대북 공조를 다지기 위한 대면 협의를 가졌습니다. 정박 미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남아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 관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지역과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은 미국의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남아있다며 북한의 대남 위협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미국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런 언사는 불필요하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 관리는 우리가 거듭 분명히 했듯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상호 관심사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등 무기 이전을 비롯해 핵과 미사일 개발, 악의적 사이버 활동, 자국민 인권 침해 등을 언급한 뒤 이 모든 건 우리의 관심과 공조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 본부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나 북한은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고 최근 대남기구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미한에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판 쇄국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시대착오적 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최근 러시아 방문 등 러북관계 동향과 관련해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규칙과 규범의 노골적 위반자라는 평판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아주 국장은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북한 탄도미사일을 구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수차례 사용했다며 이런 무기 수출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3자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엔 정박 대북 고위관리와 김 본부장 간 양자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미한은 양자협의에서 북한이 인위적 긴장조성 언동과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 도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를 통한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 관리가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로 한일과의 대면 협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김 전 대북 특별 대표가 지난해 말 은퇴한 뒤 부대표였던 그가 대북 고위 관리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수석 대표 직무를 이어받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북 두 나라는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예방을 계기로 한층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의 만남과 관련해 양자 관계, 한반도 상황에 관해 대화했으며 가장 시급한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자 관계 발전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반복해서 말했고 기꺼이 다시 반복할 것이라며 우리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6일 최선희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북한의 지지에 감사한 데 이어 러시아 측이 북한과의 민감한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언급한 것은 무기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러북은 올해 군사는 물론 경제와 문화, 다방면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의식했던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상당 부분 무시해서 군사 분야 협력, 그리고 또 경제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도를 제시하고 있는 측면에서 과거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도 최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면담에서 양국 친선관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전반적인 쌍무관계의 역동적인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공동보조와 호상협동을 긴밀히 해나가려는 쌍방의 입장이 재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16일 있었던 러북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를 비롯한 여러 지역과 국제 문제들에서 공동행동을 적극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한반도 등지 정세에서 러시아와의 공동행동을 언급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데 따라 대미 대남 공동전선에 맞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지금 교전 국가 관계, 전쟁 관계로 전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공동행동은 결국 러브 군사협력이고, 러시아와 북한이 교전 상대인 한국, 또 지원한 미국과 공동 전선을 형성한다는 의미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이 교전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군을 확보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적인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한국 정부는 러프기 민감한 분야 등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러북 간 교류협력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러북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서 사후 설명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 한러 간 필요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러 무기 거래를 차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엇 강미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17일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우리는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lso concerned with Russia. As Russia's illegal war in Ukraine continues.
강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공짜는 없으며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주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부서는 북한의 군사 장비와 군수품이 러시아로 전달된 것에 대응해 이런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확산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사용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1일 북한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과 실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세 곳과 개인 한 명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강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서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 제공 대가로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우리는 특히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의 대북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해 우려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이런 거래를 방해, 지연 또는 축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차관보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탄도미사일과 포탄 등 군수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무기기술 등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총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런 지원의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원자재, 기타 첨단 기술 등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in return for its support, we assess that Pyongyang is seeking military assistance from...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해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신흥기술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선 역내 적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나다니엘 픽 미 국무부 사이버 공간 및 디지털 정책 담당 대사는 특히 역내 사이버 안보 협력의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불법 활동 차단을 위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꼽았습니다. 픽 대사는 역내 디지털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또 다른 예는 북한의 정보기술 노동자, 암호화폐 절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을 방해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워킹그룹은 2022년 8월부터 프리랜서 및 결제 플랫폼에서 수천 개의 북한 계정을 폐쇄하고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령하며 여러 북한 관련 기관을 제재하는 한편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외국 파트너들의 역량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21년 점증하는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사이버 워킹그룹을 출범해 양국 간 공동 대처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관련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안보리는 17일 웹사이트를 통해 18일 오전 10시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 외에 안건 등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외교 소식통은 이날 VOA에 이번 회의가 지난 14일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비공개 방식의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새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 11척 중에는 과거 목적지를 북한으로 기재하고도 한국 부산항을 무사히 통과한 유조선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2021년 문제를 일으켰던 선박들이 일제히 제재 위반의 주범이 됐는데 당시 한국 당국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특히 주목한 유조선 뉴콘크호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뷰이는 뉴콘크호가 2019년 신원 미상의 새 주인에게 넘어가기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선박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엔 오히려 한국의 제재 대상이 된 것입니다. 4,702톤급 유조선인 뉴콘크호는 지난 2019년 2월과 3월 한국 부산항에 기항하면서 이름을 우봉호에서 지금의 뉴콘크호로 바꾼 뒤 같은 해 3월 22일 부산을 떠났습니다. 새 주인을 만나 등록 정보를 변경한 뒤 한국을 떠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후 뉴콘크호는 매년 두 차례 발행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수십 차례 이름을 올릴 정도로 제재 위반의 상징적 존재로 부각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에 가담하거나 직접 유류를 싣고 북한 남포에 입항하는 모습이 적발됐으며 다른 선박의 이름과 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위장 운항을 한 정황도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7일 해상 환적과 대북 유류 반입, 밀수출 등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을 전격 제재하면서 뉴콘크호를 포함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9년 동일 선박에 대한 수상한 관리 체계와 매우 대조적입니다. 앞서 비오이는 뉴콘크호가 2019년 2월 4일 한국 부산항에 입항할 당시 한국 항만 당국의 다음 목적지, 즉 차항지를 북한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뉴콘크호는 약 50일 뒤인 3월 22일 부산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북한을 차항지로 기재해 출항 허가를 받았는데 이때까지 한국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을 향하는 선박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뉴콘크호가 대북제재 위반 핵심 선박이 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해양수산부는 VOA가 이런 내용을 지적하자 뉴콘크호의 출항정보 페이지에 표기돼 있던 차항지를 북한에서 중국 닝더로 급히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상의 오류로 입항 때 기록된 차항지 정보가 출항정보에까지 남게 돼 이를 고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선박의 차항지가 입항 시 북한이었던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로 부산을 떠난 직후엔 북한의 통제 아래 놓였던 상황과 모순돼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뉴콘크호를 면밀히 조사했다면 그 뒤로 쭉 이어질 이 선박의 제재 행보는 물론 5년 뒤 독자 제재 대상이 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도 당시 BOE에 한국 당국이 북한행 선박을 보통 선박처럼 취급한 건 업계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입항 신고서에 여러 가지를 적게 되어 있지만 북한이라고 창지를 딱 집어가지고 기입했다는 것은 사전에 본선에서 이 배가 북한으로 오은호십 이전하든지 다른 목적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해수부를 통해 대공부스에서 관심과 조사가 있어야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유콘크호를 비롯해 한국 소유였던 만톤급 이하 중고 선박 여러 척이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가 여러 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척의 중고 선박을 매입했는데 그중 7척이 과거 한국 깃발을 달았거나 한국 회사 소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한국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발견됐던 한국의 리홍호는 북한 자성무역회사의 도명호로 탈바꿈했습니다. 같은 해 북한으로 벤츠 차량 등을 옮기며 제재를 위반했던 지유한호는 불법 행위 포착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써니 시더호였고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을 갖게 된 수령산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습니다. 또 한국인이 운영주로 있던 안하이 6호는 2022년 5월 부산항을 떠난 뒤 약 4개월 만에 북한 선적에 락원 1호가 돼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BOE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 소유가 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중순 이후 한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되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앞서 BOE는 2023년 한 해 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에 등록한 중고 선박이 33척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들 모두 직전까진 중국 깃발을 달았습니다. 한국 선적이거나 한국 회사 소유인 선박이 단 한 척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처럼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2022년 12월 한국 외항선사 보안 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고 선박 판매 시 유의사항과 결의 위반 연루 시 선박 억류 등 피해 가능성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자들을 겨냥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이번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15번째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동남아 범죄 조직들과의 협력 범위를 사이버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 한국 등이 법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가상화폐 규제를 일반 금융기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애셔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들어 북한 해커들과 동남아시아 조직 범죄자들의 협력이 더 확대되고 제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at's just gotten more and more institutionalized. So this network, you've got top-end cyber
미국 정부에서 테러 금융과 제재를 담당했던 애셔 연구원은 1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최고급 사이버 작전 능력이 범죄 조직 활동과 결합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셔 연구원은 북한이 오랫동안 동남아시아 카지노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해왔으며 미국이 2005년 북한 자금을 동결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도 카지노와 연계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이 가상화폐 지갑을 동남아 카지노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있다며 북한이 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실물화폐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라자루스를 포함한 해커들이 동남아 마약 밀매 조직 등과 돈 세탁망과 지하금융망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지난 2019년 미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실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사건 정보와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메콩강에 기반을 둔 사이버 사기 조직, 마약 밀매업자, 라자루스 그룹을 비롯한 보다 정교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영내 자금 세탁과 지하은행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여러 사례를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콩강 지역은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합니다. 랜드연구소의 찰스 킹 말로리 국제위험 안보국장도 17일 VOA에 마피아 국가인 북한이 역사적으로 범죄 네트워크를 자주 이용했다며 약 5년 전부터 가상화폐까지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re really dealing with an overlap here between the 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Network and criminal smuggling networks. Back in the day,
말로리 국장은 북한의 제재 회피 네트워크와 범죄 밀수 네트워크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고 경화를 창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조직 범죄 네트워크를 활용해 암페타민, 마약, 100달러짜리 고액권 위조 지폐, 슈퍼노트를 밀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세계 각지의 북한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동남아 조직 범죄단과의 협력 범위를 사이버 활동까지 확대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1990년대 후반부터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규제가 미비한 국가들에서 유령 회사를 앞세우고 조직 범죄단, 은행 등과 협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After we cracked down on Banco Delta Asia, the North Koreans realized in 2005 they really needed to diversify a lot more, and they did. They adopted, right? Like they always do.
이어 미국이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단속하자 북한은 더 많은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적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백토 교수는 이제 또다시 적응하고 있는 북한이 돈 세탁과 자금 은닉을 위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토 교수는 북한의 최신 불법 활동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사이버 범죄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part is the regulations need to be tightened. The second part is I think it's now become very obvious tha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Japan,
이어 미국,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모두가 이러한 범죄 요소들과 싸우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리 국장도 가상화폐의 발전 속도를 규제 환경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ryptocurrency exchanges need to be subject to the same anti-money laundering provisions as banks. And then there are these special cryptocurrency
말로리 국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동일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섞은 후 재분배하는 서비스인 믹서는 자금원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로리 국장은 믹서의 운영은 화폐의 출처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이고 따라서 운영을 차단하는 통일된 표준을 도입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라자루스 그룹이 중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직접 연계된 중국의 지방과 도시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히며 협력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셔 연구원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법 집행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North Koreans that are committing these crimes are almost exclusively outside of North Korea, as far as I understand it. So they're both. We had an effort with the law enforcement that was similar.
애셔 연구원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북한인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 집행기관의 노력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 정부 당시 대북 불법 활동 방지 구상과 같은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엔 지폐를 위조한 혐의로 북한인들을 추적하고 체포했지만 오늘날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는 그런 노력이 존재하지 않고 북한이 그저 매년 수십억 달러를 훔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애셔 연구원은 미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비밀수사국이 법 집행을 담당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정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도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종교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 기독교인 7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가 17일 공개한 2024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 보고서에서 북한을 50개국 가운데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전체 인구 1.5%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발될 경우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자리에서 처형되거나 정치범으로서 노동수용소로 추방돼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족들도 같은 운명에 직면한다며 북한 전역의 수용소에 수만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노동수용소에 갇힌 기독교인 여성들은 신문과 수감생활 중에 성폭력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했다며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이 수감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예배를 위한 모임은 극도로 위험해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고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5월 한 가족 5명이 기도와 성경 공부를 위해 모였다가 한 제보자의 신고로 체포된 사례를 전했습니다. 북한은 오픈도어스가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지난 2022년을 제외하고 줄곧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혔습니다. 이 단체는 2022년의 경우에도 북한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탈레반 집권으로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헨리에타 블리스 오픈도어스 영국 대표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다른 박해국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라며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공포 속에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Says the complete terror on Christians to be found out so they know that if they're found with a Bible or if they're found talking about Jesus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그 가족들은 모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 노동, 강제 재교육, 고문, 굶주림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블리스 대표는 북한에는 약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선 김정은과 그의 조상 외에 다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완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단체도 북한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신앙생활 여부를 감시하는 비밀경찰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부부,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는 것이 북한 내 종교인의 실정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이 같은 상황이 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블리스 대표는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도 거론했습니다.
Become increasingly dangerous for people who escape to China. So China used to be a route out of North Korea.
Yes.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블리스 대표는 중국이 북한을 탈출하는 통로였지만 최근 중국 공산당이 600명의 탈북민들을 강제로 송환했다며 중국 내 우리 파트너들은 중국 내에서 탈북민들을 지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스는 북한에 이어 기독교 탄압이 심한 국가로 소말리아와 리비아, 에리트레아, 예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을 꼽았습니다. 또 지난해 전 세계에서 4,998명의 기독교인이 처형됐으며 15,000개의 교회 또는 공공 기독교 시설이 공격을 받거나 폐쇄됐다고 밝히며 이는 전년보다 7배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전 세계 고문 피해자와 가족의 재활을 돕는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고문 공화국으로 불리는 북한에서 피해를 당한 일부 탈북민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16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 공고를 게시하며 오는 3월 1일까지 신청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기금은 고문 피해자와 가족의 재활 프로그램을 돕는 목적으로 40년 전 조성됐고 매년 육체와 심리치료, 복지, 법적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들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기구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2025년 지원 공고를 올리며 직접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단체당 연간 3만에서 1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해 90개국 5만 3,380명 이상의 고문 생존자와 가족을 돕는 단체 프로그램 190건에 9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엔 협의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16일 VOA에 이 기금에 대해 북한 고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규모의 지원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This fund means that their voices will be heard. the voices of victims of torture from North Korea will be heard.
스칼렛 총장은 특히 북한 고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며 그 이야기를 국제시민사회, 일반 대중, 국제 언론뿐 아니라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기록하는 유엔 기구와 정부에 전달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사이에서 고문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고문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고문 사용은 북한 내 신문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행태라며 이는 반인도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세계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를 포함해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강제 낙태, 강제 불임과 같은 고문 등 기타 형태의 정부에 의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열한 징벌에 대한 믿을만한 보도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VOA가 유엔인권기구의 2022년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북한 인권단체 중에 이 기금을 받은 단체는 북한인권정보센터 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체 윤여상 소장은 VOA에 이 기금을 통해 한국 내 탈북민 고문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소장은 고문 피해는 그 상처가 전생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10년째 유엔에서 받는 기금으로 북한에서 고문 피해를 겪는 탈북민들에게 집단 상담과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힐링 캠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이 기금 공고를 직접 X에 올린 건 더 많은 북한 인권단체의 신청을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한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16일 VOA에 액수가 최대 1억 원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좀 더 다양한 단체의 기금 신청으로 북한 내 고문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와 스칼렛 총장은 국제사회가 고문 문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 내 고문 피해자 기록을 강화하고 이를 알리는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북한에서 고문을 겪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여부와 관련해 특정 사업은 없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다만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 의료 지원 사업 등 북한 이탈 주민, 즉 탈북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 정착 행정 지원과 사회 적응 지원으로 총 883억 원, 미화로 6,500만 달러가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며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굳건한 미한일 공조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6일 북한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아래의 한국을 화해와 협력의 잠재적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발언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며 한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적대적인 적국으로 간주될 것이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화통일 표현도 삭제하는 헌법 개정 의제를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발언에는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파탄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한국 내 정치적 이견을 악화시키는 등 오는 4월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단절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윤석열 정부로 돌리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한국 총선뿐 아니라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끼쳐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전적인 수사 강화와 탄도미사일 시험, 핵 프로그램 진전을 통해 미국 유권자들도 긴장 고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고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길 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이미 패배한 북한이 올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16일 VOA에 김정은은 강하고 번영하는 민주적인 한국을 자신의 독재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북한은 끊임없이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이 김 위원장이 통일 노선 변경과 대남기구 정리 지시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등 웹사이트 등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국영 언론 웹사이트 운영 중단과 통일 열망에 대한 비난은 남북한 주민을 분리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올해 남북관계와 정세, 향후 통일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BOA의 질의에 남북관계와 정세는 더 나빠지고 통일 전망은 0이라고 답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이날 BOA에 한반도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김정은은 미국이나 한국과의 외교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도 우려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김정은은 푸틴과 최근 가까워진 관계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기와 기술 측면에서 무엇을 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위해 러시아의 미사일을 보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이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중국인 만큼 중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은 일본과 함께 북한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시에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며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북한의 새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중국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복귀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확고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y personal view is I think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continue to be open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여야 한다며 김정은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 만족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을 주적으로 삼고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디트라이 전 차석 대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과거 6자회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북한이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 북한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과거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도록 설득했을 때처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 believe China, and I think China has been helping, maybe convincing North Korea not to have a seventh nuclear test. But I think China can do more like they did for the six-party talk.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미한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굳건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 역할론도 거론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덜 공격적이게 만들고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의 관여를 이끌어내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들이 중국을 압박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 간 관계 개선에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고 함경도는 흐리고 함경남도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미터로 일고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5도. 안주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4도. 남포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영하 3도, 최고 5도.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3도. 강계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1도입니다. 다음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7도. 개성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7도. 사리원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6도.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3도입니다. 장지는 흐리고 최저 16도, 최고 영하 5도입니다. 해산은 구름이 많이 끼고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4도. 원산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는 4도. 청진은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1도. 선봉은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0도입니다. 김책은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1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구름이 많이 끼고 물결은 오전에 1.5 내지 3.5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다 오후에는 1 내지 2.5미터로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미터, 오후에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뷰어의 한국의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 보내드립니다.
뷰어의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17일 중국산 드론 체계를 사용하는 기관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침은 중국산 드론 체계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부망과 민감정보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핵심 기관시설과 주, 지역, 부족, 영토 내 파트너들에게 권장되는 사이버 보안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중국 정부가 중국 내 기업의 자료에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확장된 법적 근거를 최근 마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기관시설 운영에 중국산 드론 체계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중국 당국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이비드 워싱턴 키사 기관시설 보안수석 부국장은 에너지와 화학, 통신 등 미국 내 중요 기관시설에서 비용 절감과 직원 안전 향상을 위해 드론 체계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중국산 드론 체계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본드란 FBI 사이버 담당 부국장도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산 드론 체계가 국가의 주요 부문에 광범위하게 배치되는 것은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기관의 체계와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드론에 의한 밀수품, 폭발물, 무기 운송, 금지된 지역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의 정찰, 사생활 침해 등도 우려된다고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기관 산업과 관련된 조직들은 안전하게 설계된 미국산 드론 체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내 마약 밀매업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르단의 공습으로 적어도 9명이 사망했다고 한 인권단체가 18일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의 인권감시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날 요르단 군용기들이 시리아 남동부 수아이다주 외곽마을의 주택가와 창고를 목표로 공습을 감행했다며 여아 2명 등 적어도 9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은 최근 몇 년 사이 시리아와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으며 시리아로부터의 마약과 무기 밀매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라미 압델라만 시리아 인권관측 소장은 요르단군이 마약 밀매와의 싸움을 구실로 민가에 치명적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공습의 목표였던 두 명의 인물이 마약 밀매업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밀매를 통해 외부로 유통되는 마약 중 하나는 중추신경 각성제인 암페타민과 유사한 캡타곤으로 최근 걸프 지역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요르단이 주요 유통 중간 경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리해 나가기로 17일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 차관과 눅룽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공동 주재한 제8차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문제 양자협의회 뒤 각각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양국 간의 남중국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교를 통해 침착하게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남중국해 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상호 약속을 서로에게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은 양국 관계의 전부가 아님을 양측이 재확인했다면서 소통과 대화 유지가 해양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라고 양국 관리들은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상호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 해양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와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최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모스크바와 인접 브랴스크 지역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 방공군이 포돌스크 지역에서 모스크바로 날아오는 드론 한 기의 공격을 막아냈다며 요격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보고마즈 브랴스크 주지사도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군이 토치카 전술미사일 체계를 사용해 수라즈스키 지역 내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방공체계가 이를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소재 해외 병력 주둔 건물에 16일 정밀 공습을 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건물에 있던 대원들 대부분은 프랑스 용병이었으며 건물이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60여 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르키우 현지 관리들은 16일 미사일 두 발이 시내 주택가에 떨어져 17명이 부상당하고 주택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올레 시내 후보 하르키우 주지사는 이 지역의 군사 목표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